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6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경고 중에 첫 번째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혜와 명실의 잠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되도록 금해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일 가운데 보증이나 담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고 내 자신만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가 파산해 나버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되지만 화재가 이미 발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에 힘을 쏟는 것이겠죠. 그래서 얼른 불을 끄면 집이 다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면 집이 홀라당 다 타고 내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까지 다 태우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들이 담보나 보증의 문제에 이미 걸려들어서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러한 문제 속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비단 어리석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허락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돈과 재산이 걸린 이 담보나 보증의 문제는 물질적인 손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관계의 파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재산의 손해를 입어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워낙 재산이 돈이 많아서 그 관계까지 전혀 금이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관계가 돈독하다면야 뭐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너의 이웃에게 보증을 섰고 내가 타인과 함께 너의 손들로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함정에 빠졌다. 너는 내 입의 말들로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들로 손뼉을 쳤다는 얘기는 손을 이렇게 마주잡고 악수를 했다 이런 의미니까 내가 당신의 그 보증을 서주기로 하겠소라고 약조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을 경우에 만일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보증을 쓴 사람의 가족까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보증에 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타인의 보증을 서게 되는 일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보증을 서는 일을 부탁해서도 안 되고 보증을 서게 되는 일도 금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될 때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아들에게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이미 그 일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에 얽히고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내가 얽혔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정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잡히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담보나 보증 그 자체만으로 이미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큰 함정에 걸려든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보증, 안전한 담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증이나 담보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를 요청할 때 보통 채무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채무자고 채권자가 있고 보증을 요구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이니까 안심하고 보증을 서주십시오. 한 달만 혹은 뭐 몇 달만, 며칠만, 몇 년 이렇게 부탁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안전하다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막상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던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면, 자, 그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염려해 줄 것 같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서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인을 돌아볼 여유가 채무자에게 어디 있겠어요? 꼼짝없이 채권자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나 담보를 서지 말아야 하지만 이렇게 보증을 선 것으로 인해서 이제 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는 스스로 구하라. 왜냐하면 네가 너의 친구의 손에 빠졌기 때문이다. 너는 가라. 너는 굴복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을 선 일로 인해서 이제 채권자의 손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덫에 걸린 새처럼 이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혜의 점원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너는 곧 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제 자빠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제 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이 이제 전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즉시 가라는 거. 즉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즉시 채권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지체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짓밟다라는 뜻인데 채권자를 짓밟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짓밟아서 굴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라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서 완전히 너를 낮추어서 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이행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채무자가 못 갚으니까 보증인 당신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오. 이 상황이 닥치기 전에 그 책임에서 면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여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심하게 재촉하다, 성가시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애원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 재판장에게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걸 신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 예를 말씀하시죠. 또 친구가 자고 있는데 네가 급한 볼일 있으면 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깨우지 않겠느냐? 일어날 때까지 문을 두드리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대신 물어주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뭐그 변제해 주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보증을 섰고 이제 그로 인해서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자신에게 채권자가 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유보시켜 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을 서고자 할 때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되지만 할수 없이 어떤 뭐 피치 못할 상황에서 보증을 서고자 할 때는 자신에게 능히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반드시 자신이 이 보증을 서게 됨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빚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각오, 아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우리 생각, 우리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보증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보증을 쓸수 있는 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관계와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증을 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보증을 썼다가 문제가 터지면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일은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더라도 보증을 쓰는 담보를 잡히는 일은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재산도 관계도 모두 잃게 되고 나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보증을 선 일로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채무자나 보증인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모든 걸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다 낮추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정말 굴욕적이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 앞에 굴복해서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무자비하게 의무와 책임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채무자도 보증을 선 사람도 채권자 앞에서 지금 빚을 갚지도 못하고 보증인이 변제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뭐 간청에 어떤 처절한 이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 채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보증인도 간접적으로 책임과 변제의 의무를 가진 자임에도, 전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이행해서 자기의 돈을 되찾고자 할 것입니다. 일말의 자비나 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너는 너의 눈들의 자물, 그리고 너의 눈꺼풀들의 선자물 두지 말라. 너는 노루처럼 손으로부터, 그리고 새처럼 새 사냥꾼의 손으로부터 스스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은 3절의 조치와 태도보다 더 강화된 표현으로, 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그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도. 지금 잠이 오냐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말고 전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그 절박함의 정도를 노루와 새에 비유하면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자,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자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채권 채무의 문제, 보증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었든지 죽게 되었다면 자,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사죄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 제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리이고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타인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혀놓고도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피의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더 화를 키우고 더 많은 죄책을 결국 감당하게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혜자문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 최대한 상대방에게 굴욕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간청과 애원을 해서라도 매일매일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그 집 앞에 가서 비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아니 여기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여기서요. 응?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기서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바보 같은 짓이죠. 공의로 오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치욕적인 고통을 몸소 당해야만 하셨고 그렇게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야 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인하면서 그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처절하게 아들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엎드려서 살 길을 구할 때 채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리를 이행하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듣자 하니 뭐 형편도 어렵고 자식들도 많고 지금 사는 것도 너무 초라한데 지금 내가 당장 내 빚 갚아라. 보증이 당신의 그럼 변제하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저 사람, 저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회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채권자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기회를 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변제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경감시켜 준다든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더 시간을 유보해 주든지 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대신한 채무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 공의의 채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지극히 나를 낮춘 모습.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진실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지 않도록 하고 간절히 빌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해서 노루처럼 새처럼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죠. 그의 믿음을, 그의 그 진정성을. 뭐가 그렇게 당당하냔 말이죠. 뭘 그렇게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며 돌이킬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보증과 담보를 선자가 자신에게 닥친 이 변제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자기 비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죄악의 채무를 변제하셨는지 우리는 이 진리와 더불어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